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네가 누구냐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는 우리들을 보시고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면서 제가 누구냐? 제가 왜 나한테 오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다나엘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에 대해서 아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셨는데 언제 알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문서답인가요? 그것은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대답이에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군인 가족이어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이사로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태어난 곳은 진해예요. 진해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근무하셔서 그리고 근무 후에 몇 년 살다가 또 강원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서도 뭐 하여튼 5만 군데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학생 기록부에 초등학교 학생계 보면 그 6개 칸을 다 채우고 밑에다 종이를 덧대서 또 하고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님의 고향으로 갔을 때 전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님의 고향에 이제 저를 시골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근데 제 고향은 아니에요. 거기서 나서 자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해서 이제 아버님이 해서 이분은 무슨 어르신이고 누군 어르시고 그럼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다 대고 제가 그분은 근데 저를 알아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무례한 거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작은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이고 네 인사만 하고 다닐 뿐인 거죠.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를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아 그 윤두용 장로의 아들 그 아들의 몇 번째 아들 그렇게 해서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간이 중요하구나 알고 있는 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언제 알았느냐 함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어딘데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실까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묵상과 명상과 그리고 산책의 장소입니다. 더운 여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는 건 아주 바쁘게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다는 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다는 건 궁리한다는 것이에요. 대개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그에게 뭔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슨 걱정과 무슨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지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나타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껴놓은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순수한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메시아를 안 기다린 사람은 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다면 왜 그를 빨리 쫓아가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는 지금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이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는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러한 자기 생각과 그러한 자기의 오해와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나다나엘을 보셨으면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사실은 내가 베들레헴 사람이야. 내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뿐이고 난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보기만 하셨어요. 왜 직접 나아가진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각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작은 아이에게, 5살짜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인이, 둘째 지인인데, 지인아,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셔. 그럼 지인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인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겠다. 이거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왜 하나님이 좋을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세계. 내가 사랑해주는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주니까 하나님은 참 좋겠다. 내 사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애의 대답을 듣고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15살짜리 우리 큰애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큰애가 예인이, 예인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런가 보죠. 15살짜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5살짜리나 15살짜리나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못 받고, 여기서 배척을 당하고, 여기서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뭐 20살, 25살,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본 35, 45, 55, 65, 75,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널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그렇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야, 아들도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야, 딸도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도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내도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의 사랑이 끝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몸소 깨달은,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찾아가서 얘기를 해줘도 흥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거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나름 생각에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는 나사렛 사람이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고 예수님은 또 남자고 예수님은 또 남자 중에서 또 젊은 사람이고 나이도 33살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33살에게 내가 뭘 배울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우리가 아까 간증에서 들었지만 돈 문제가 있고 시간 문제가 있고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나다나엘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가 주님을 믿게 된 이유는 어이없는 이유였어요. 그건 빌립이 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빌립이 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단단하게 무장된 아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빌립은 그걸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냥 와봐. 와보라.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데 문제고 저런데 문제고 저런데 저런데 그 문제를 100가지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버렸어요. 와봐. 와보면 알아.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한번 와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해가 해결돼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혹은 기독교가 보여주는 문제점이 끝나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혹은 확고하게 약속해줘서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제사 지내도 돼, 혹은 뭐 과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약속을 받아서도 주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건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바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인도되었을 때 바로 그 때가 열린 거예요. 이 때는 이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민주선 성도님을 통해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은 고민했어요. 내가 주님을 봐서 죽을지 않을까? 아니요. 봤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봐서 죽는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뭐 핑계와 혹은 변명과 혹은 여러 가지 반대되는 그러한 많은 사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감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고, 언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주님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 더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돼서 주님을 알게 된 그곳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뭘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의 고민을 안다고 그것으로 나를 믿느냐? 그것도 괜찮지만 걱정 말아라. 더 놀라운 일을 보리라. 생각했던 것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계획했던 것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단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이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나를 더 이리 알고 계시고 나를 더 붙들고 계시고 이제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신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나다나엘이 궁금해할 때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보일까요? 왜 그게 나타날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위로 인자 위로 상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다는 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야, 기도가 들어지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간구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면 딱 생각나는,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가 두 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어요. 형은 에서고 그 간발의 차로 동생이 태어난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왜 이름이 야곱이냐 하면 야곱이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쌍둥이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얘가 남다른 애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발꿈치를 붙들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의지가 대단하겠구나. 근데 정말 태어나서 의지가 대단했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어머니도 도왔는데 형의 행세를 하고 눈먼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주실 때 형 대신에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형의 축복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이 이삭도 좀 둘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형만 사랑했어요. 둘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눈먼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할 때 이 아버지 이삭은 모든 축복을 다 큰아들한테 해줄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 행사를 해서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물어봤어요. 네가 큰아들 에서가 맞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에서예요. 야곱은 어디 갔어요? 제가 에서예요. 저에게 줄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축복을 반반 나눠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축복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돌아왔어요. 자기 차례가 된 줄 알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알고 자 아버지 저 진짜 에서가 왔습니다. 야 지금 네 동생이 네 복을 다 받아가지고 갔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여튼 남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원래 그 동생 주려고 했던 축복 그 남은 거라도 절 주세요. 얘야 미안하다. 남은 게 없다. 다 널 주려고 했어. 그걸 다 네 동생이 가져갔다가 형 에서가 미쳐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 축복을 다 받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그를 죽여서 그의 잘못에 응징을 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건 이러한 편애와 그리고 또 형과 동생 사이의 갈등과 이런 게 다 겹쳐진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끼어든 또 어머니의 또 그런 일들과 그래서 결국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본질. 이제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을 때 본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딱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진행되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 사닥다리의 꿈의 모습과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르내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제까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제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떠나간 하란 땅에서 그는 아내를 4명을 얻었어요. 자식들을 12명을 얻었습니다. 양과 나귀와 노비와 그 모든 소유를 다 얻어가지고 다시 또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는 하나 없지만 이건 꿈이지만 꿈에 있는 얘기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그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게 전해졌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나다나엘은 그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것만 확인했으면 아 훌륭하신 예수님 꼭 메시아로 일을 이루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얘기를 듣고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일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 그냥 주님께 한 번 왔습니다. 딱 한 번 온 거예요. 친구 빌립 따라 딱 한 번 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다나엘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매라는 사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불러주십니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 큰 일 속에 우리들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거가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붙들면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뿐 아니라 그 믿은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게 되는가의 간증,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